자, 이제 또 본격적인 내용들이죠. 그 우리가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제도하고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21쪽입니다. 21페이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기 학습 목표에도 나온 것 같이 저기 사회복지하고 노인복지. 사회복지가 뭐고 노인복지가 뭐냐? 그래서 사회복지하고 노인복지를 이해해 보는 거, 그죠? 이걸 공부를 할 거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복지의 목적, 사회복지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또 실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원칙은 뭐냐면 그 유엔에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할 때에는 이런 그 실천 원칙을 가져야 된다 하고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의 그 유형,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뭐 이제 그 입사를 하셔가지고 장기요양 기관에 입사를 하시면은 그 기관이 어디에 속해 있고 노인복지 시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 이런 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자격증 반은 실습을 하루만 하면 되지만 표준 반은 실습을 8일 하잖아요, 8일. 5일은 10일 하잖아요, 10일. 5일은 그 재가 쪽에서 5일을 하고 또 5일은 시설 쪽에서 5일을 합니다. 그럼 그 시설은 요양원에서 하거든요. 그럼 그 요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냐? 또 그다음에 재가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재가센터에는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이런 시설의 어떤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하여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느냐? 세 가지 서비스를 받거든요.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그 다음에 특별현금 서비스. 급여라는 말을 쓰거든요. 특별현금 급여, 재가 급여, 시설 급여. 이런 걸 이제 노인복지 대상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고, 또 요양보호사는 업무가 뭐 하느냐?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하느냐? 표준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역할, 여섯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관숙, 말동홍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업무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회복지를 이해해 보자. 왜 사회복지를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러한 것들이 다 사회복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뭔지 개념, 또 사회복지의 범위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사회복지를 이해해 보자, 사회복지를. 자,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은 이제 개념을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고 하잖아요, 정의.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염두에 둘게 뭐냐?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 사람이 없으면 사회복지가 안 돼요. 사람. 사람이 주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문제라든지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사회적인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구는, 의식주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사회적인 욕구는, 집단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구. 그런데, 그게 문제가, 이제 사회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문제가 돼요, 문제. 그러면 그 개인 문제가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혼자서 해결을 못 해.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통해서라든지 나라에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국가라든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웃에서, 단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고, 제도적으로 해주고, 법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사회복지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회복지의 어떤 그 복지 이념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것들을 언급 안 하면은 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뭐 시장, 뭐 대통령 누구든지 이 사회복지 정책을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는 우리의 삶에 끊어내려야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첫째 줄, 둘째 줄에 정의를 내려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책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인 노력과 관련된 사회 제도가 바로 사회복지다. 이렇게 줄을 끊으시면 되겠죠.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개념.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이 복지라고 하는 말은 지내다, 살아가다, 만족스럽다, 적절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지내는 이 상태가 복지입니다. 복지. 사전에 보면은 여러분이 엘빙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녕된 안락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를 엘빙 그런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복지란 말이죠. 그런데 사회적이란 것은 지역사회나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꼭 이렇게 사람이 꼭 들어간다. 사람이 욕구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안 되니까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도,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도모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범위는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욕구 충족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유사한 개념들도 있어요. 뭐 사회사업이란 말도 있고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란 말은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들에게 접해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뭐 전국적으로 대학마다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일반에서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여기 이제 오늘 저녁에는요 수강 다 자격증 반이 못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를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인간의 욕구를 설명해 놓고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정의를 내려놨어요. 인간의 욕구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문화, 여가 활동 및 인간관계 등이 나타난 바람직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대한 요구를 인간의 욕구다. 이제 인간의 욕구 그러면은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면은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메슬로라는 학자가 그 인간의 욕구를 많이 설명했죠. 5단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욕구, 그다음에 사회 문제라고 할 때는 언제 사회 문제를 말할 수가 있느냐?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매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해가지고 줄을 딱 끄고 번호를 1,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는데 거기를 1로 매길 수가 있어요.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날 때는 사회 문제라고 할수 있고요. 2번,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 거. 3,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회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규범에서 벗어날 때. 두 번째는 상당수 사람들이 야, 이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일컬어질 때. 판단될 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할 때. 이럴 때는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가령 이런 경우를 들어볼 수 있어요. 도로변을 길을 걷는데, 아, 이 보도블랙이 막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꾸 넘어지는데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이제 이슈화가 됩니다. 아젠다. 이슈화가 돼가지고 자꾸 거길 넘어지니까 이게 빨리 보도블록을 수리를 해라.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죠. 그래도 수리 안 하니까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회 문제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 없다 지난번에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해주면 될 일도 그렇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노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노인이 많이 다쳤다. 10명 중에 8명이 다쳤는데 그 노인이지더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점멸 시간이 너무 짧아.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다가 신호가 한참 있는데도 못 봐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바퀴 나갈 때 그때 출발하니까 사고가 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신호등 점멸 대기 시간을 늦추도록 하자. 그기만. 그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노인 교통의 문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신호 점멸 시간을 늦춘다든지 또 장애인이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저 소리 저또 가기가 힘드니까 배를 눌러가지고 소리가 나도록 신호가 오면은 누르면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도록 뭐 장치를 해놓는다든지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사회 문제가 되면은 그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아주 이렇게 민원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문제와 인간의 욕구를 살펴보았고요. 사회복지 분야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건 지금 우리가 현재 22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또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복지 부자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공적 부조. 자, 두 번째는 사회보험. 자,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 아마 여러분들은 공적 부조라는 것을 상당히 이 생소한 이렇게 용어로 아마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접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공공부조법. 이거하고 같은 비슷한 말인데 공공부조라는 거기다 법자만 하나 붙이면 공적부조라고 여기 나왔는데 공공부조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래도 좀 어려우면은 여러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국기법, 그러니까 국민기초보장생활보호법,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공적부조입니다. 1999년도에 생겨가지고 2000년도에 10월 달에 다시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대상자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적부조의 한 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체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아를 돕고 여러 가지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거.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은 뭐 대학을 다니게 되면 학비도 감면받고 혜택 받고 장학금 받고 또 어떤 시험을 응시할 때도 공시라든지 뭐할 때는 혜택도 있고 가산점도 있고 또 감면 혜택 있잖아요. 전화요금, 또 뭐, 전기요금, 감면 혜택, 혜택이 많아요.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아, 의료급여 일종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가 아주 적게 내잖아요. 무료로 하잖아요, 무료. 그러니까, 식비만 내고, 본인 부담금이 별로 없고, 무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보고 싶다, 그러면 본인 부담률이 없어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은. 본인 부담이 이제 제가 할 경우에는 15%를 일반 어르신들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갈 거는 20% 본인 부담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런 혜택이 이제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자산조사하고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거의 다 신청주의지만 직권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 해가지고 신청 안 해도 공무원이 이래 보고 직권으로 신청을 대신해 줄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적 부조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적 부조, 공공 부조에 관한 거 보면은 이런 도로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공공 근로라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어르신들 청소하시거나 길거리에 거의 이렇게 뭐 잡초를 뽑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다 공공 부조입니다. 공공 부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역을 어르신들이 뭐 여기 청소, 공원 청소한다 하게 만든다든지 또 어르신이 아니어도 좀 건강하신 뭐 60대 초반이라 이래 보면은 공공 부조에 그 해서 일자리 창출로 많이 써요. 잘 근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공적 부조,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나라는 보통 그 이렇게 그 공공부조, 공공부조법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보험은 여러분이 사회보험 많이 들어봤잖아요. 만약에 직장을 이렇게 입사해서 근무하게 되면은 이 사회보험을 의무가입으로 해가지고 다 가입이 되잖아요. 사회보험은 다섯 가지예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다섯 가지가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지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보험 참고사항이 나오잖아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보험이라고 약하면 산재보험. 그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다섯 가지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자, 그런데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소득만 있으면 다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적인 입각에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조사를 한다든지 생활상태조사를 해서 선별된 빈곤층 소수자에게 제공하는 법을 이렇게 그 공공부조,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선별주의 복지하고 보편주의 복지하고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 군인중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급식을 무료급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료급식을 하는데 과거에는 소득이 어렵고 식사가 어려운 학생들만 선별해가지고 하면 선별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하면 보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게 다 해당되는 거. 지금 나라에서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긴급 지원, 재난 지원금을 하려고 할때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전 국민에게 얼마를 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보편주의입니다. 전 국민에게 다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뉴스에 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언뜻 읽어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전 국민에게 주되 자진해서 뭐 외환위기 때 1997년 외환위기 때금 자진해서 내는 것처럼 나는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 반납한 사람에게는 또뭐 세금 공제 해주기로 하세요. 가서 그걸 재원 마련하자 뭐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 국민에게 주자. 이게 보편주의거든요. 아니다. 정말로 재난 어려운 사람에게 주자. 그건 선별주의입니다. 선별주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복지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차이점을 보면은 그 공공부조는 다 세금 일반 조세에 의해서 하지만 이 사회보험은 본인 부담금도 있고 국가에서 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를 안 하지만 공적부조 같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장치도 같은 꼭 자산조사, 생활실태조사 합니다. 몇 개월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살펴서 이제 선별적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런 분야에서 상담해주고 재활 서비스, 돌봄 서비스, 정보 관련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 참여 지원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참여하여서 혜택을 받더라는 것이 사회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뭐 복지관을 이용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든지 주간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간보를 받다든지 또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다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대상별로 아동, 청소년, 청소년 뭐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다문화면 다문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 있고 의료 사회복지사, 정신 건강 보건복지사, 정신 건강 보건복지사 뭐 이렇게 도서 하고요. 그다음에 군 사회복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은 그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게 돼 있는데 사회사업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사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거기가 이제 병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거기 근무합니다. 그럼 사회사업실에서 뭘 하느냐면은 이제 정말 소득이 그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는 사람이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상담한다든지 병실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담을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담을 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경우에 그 사회복지 그 지금은 동산의료원인데 옛날에 동산병원 지금은 개명돼서 성서로 옮겼지만 그 전에 여기 동산 거기 옛날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회사업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숙은 아저씨들이 거기서 이제 치료받다가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 서울에서 우리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병원비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고 이제 사망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데 그 유독 그 거기 이제 기록에 우리 그 센터에 쉼터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록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가니까 병원비가 아마 몇백만 원이 밀려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루 이렇게 사망했으면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하루에 얼마씩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토요일 날 장례 하루 만에 치는데 사회사업실에 가가지고 이래 여차여차 해서 이 아저씨는 우리 쉼터에 있다가 퇴소했는 사람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니까 좀 감면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감면 혜택을 받아가지고 한 3분의 4분의 1인가 한 40몇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장 하루 저녁 한 때. 그래서 이거 저는 난생 처음 남부정류장 옛날에 남부정류장 뒤에 보면은 화장터가 있거든요. 그 화장 그 이름이 뭐죠? 그랬는데 수성구에 속하니까 토요일 날 오후 3시까지 수성구에 그 사망 신고 그거 확인서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구급차를 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저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둘이 장례식장 하고 왔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 그래야 했는데 가다가 또 서류가 안 돼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지고 저 병원에 의사 도장 받아가지고 가고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장례 다 끝나고 나니까 연고자가 나타난 거 있죠. 왜 나타난 줄 아세요? 장제비 그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에 장제비 받아먹으려고 조카가 와가지고 얼마나 못됐든지 평소에 전화해도 안 받더니만은 장례 다 끝나니까 전화 받아가지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장례 그 이제 사회사업실에 상담을 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하면서 감면혜택 받고 그렇게 받기도 하고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암 수술을 했을 때 이제 그 좀 상담을 해가지고 좀 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특징료 같은 거, 150만 원 정도 감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만약 병실이 이렇게 부득이 옮겨야 되겠다 이럴 때는 상담하면 돼요. 상담. 병원마다 사회사업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활용을 잘 하면은 유용합니다. 유용.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교재에서는 뭐, 사회복지는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뭐, 아동복지, 뭐, 이렇게 분야를 나누는데, 그렇게 분야를 나누고 이제 없애버리고 이렇게 책을 바뀌었어요. 사회복지를 이해해보는 걸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다음은 노인복지를 이해해보자라는 거죠. 노인복지. 23쪽입니다. 노인복지를 이해해보자. 먼저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개념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은, 여기 여러분이 번호를 한번 매겨 보시렵니까? 이렇게 줄을 치세요. 노인 인구 증가 원인, 거기까지. 노인 인구 증가 원인. 자, 번호를 한번 매겨 봅시다. 책에다가. 보건의료 기술 발전 1,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서. 그 다음에 2번, 교육 수준 향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3번,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증가와 역량. 또 굳이 나눈다면 4번, 안전 위생 환경 개선. 5번째, 생활 수준 향상. 6번째, 산업사회 변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가치적인 변화로. 뭐 7번째까지 하려고 하면 출산율 감소.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여기 책에 언급했습니다. 보건 의료.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죠. 영양 섭취라든지. 또 위생 환경, 안전. 또 생활 수준 향상.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노인 인구 증가하는 원인입니다. 저출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상을 한번 보시면,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 이 참고상을 보시기에 표가 없군요. 여기는 그 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에서 14% 미만일 때는, 그런 국가가 될 때는 고령화 사회라고 일컫는데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 65세 이상에서 14% 이상이 될 때는 고령 사회로 보는 거죠. 그리고 20% 이상일 때는 65세 초고령 사회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는데 추이 통계로 보면은 2019년도 작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아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 주민등록상이 5,500만 정도로 본다면 어르신들의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그 700만 된다고 하니까, 거기 비율로 따지면은 십몇 퍼센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10% 훨씬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급속으로 빨라지고 있어요. 더. 그래서 고령 사회가 이미 넘어가고 초고령 사회로 막 접어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2014년도 18년도에는 14% 된다 이랬는데, 2020년 2019년대는 14%는 이미 지나버린 지가 오래다 말이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돼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군위군, 의성군이 전국에 노인 인구가 많은 축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자 많아지는 군이 요 경북에 여러 군이 있어요. 군위군, 의성군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만큼 고령화 안에. 그래서 왜 그렇게 고령화 되느냐? 출산율은 적고 고령화. 출산율은 저조하고. 옛날에는 이게, 옛날엔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르신들이 인구고 여기는 아이들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저 아동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돼 가지고 역 피라미드로 돼 가지고 아이들은 적고 어르신들은 많아졌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코로나 19 때문에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저 유럽 쪽에는 저 이탈리아 같은 경우 유럽 쪽에는 너무 나이 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률도 더 많은 거예요. 기저질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망한 사람들 보시면은 나이 든 사람이 비율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니 고령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라는 것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으로 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노인복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노인복지 예를 들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국민연금이나 또 이 사회보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공적 부조 보험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그 물질적인 지원이 되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서비스를 통해서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노인복지를 이해해 보자는 내용들이고요. 자, 다음은 24쪽에 보시면 국제 유엔 국제연합에서 유엔 총회에서 1991년도에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다섯 가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그냥 노인 복지 원칙보다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이러면 더 이해하기가 더 쉽고요. 거기다가 이 제목만 꼭 우리가 좀 알아두면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출 문제라든지 이래 보면은 요 제목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제목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좀 암기해버리면 좋아요. 그래서 이 국제연합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원칙으로 이렇게 대하시면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섯 가지 원칙이고 이 번호가 첫 번째 원칙은 여섯 가지고 두 번째 원칙은 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번호를 헤아려 보면 열여덟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원칙에 열여덟 가지 항목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이것을 암기하는 방법은 좀 아날로그식으로 첫자만 좀 따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따봤냐면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독, 참자, 보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독한 어르신을 보거든 잘 참으면 보정이 된다. 그래서 독참자 보정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독참자 보정. 예, 독참자 보정. 그래서 이 독, 전부 다 첫자만 좀 따봤거든요. 독은 뭘까요? 독립의 원칙. 참은 참여의 원칙. 자는 자아실현의 원칙. 보는 보호의 원칙. 존은 존엄의 원칙.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독립의 원칙 그러면은 그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쉬워요. 여기서 가장 쉬운 게 참여의 원칙은 참여한다 이런 원칙이니까 쉽잖아요. 보호도 쉬워요. 보호해 준다. 그런데 독립하고 자립, 자아실현하고 존엄의 원칙은 그 예, 생명 존엄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평등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독립의 원칙하고 자아실현의 원칙은 뭐냐? 자아실현도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르신들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아실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독립의 원칙은 뭐냐면은 있어야 한다. 그게 여섯 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독립의 원칙을 한번 보세요. 책에. 1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있어야 한다 있죠. 또 2번에도 끝에 뭐가 한다? 있어야 한다. 3번에도 끝에 있어야 한다. 4번에도 끝에 있어야 한다. 5번에도 끝에 있어야 한다. 6번에도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학습하기가 좋아요. 자, 먼저 독립의 원칙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원칙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식량, 소득,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이런 것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득 문제, 또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서 식량, 물, 주택, 의식주지요. 그 다음에 의복, 건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일할 기회가 있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일과 소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뭘 참여해? 언제든지 직장을 입사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게 마지못해서 못 나오면 안 되겠죠. 못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적절한 교육 이런 것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다섯 번째는 어떤 환경이냐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환경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안전. 아까 노인 교통 이야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문턱을 없애고 또뭐 여러 가지 계단 좀 줄인다든지 조명 밝게 한다든지 이렇게 환경을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곳에서 살수 있도록. 이것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있어야 한다. 뭘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참여의 원칙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사회 통합이 되도록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 지역사회에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 활동, 자원봉사자 활동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운동 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같은 거 이런 것을 정부에서 허락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있죠. 노인회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참여하도록 한다. 참여 원칙. 자, 보호의 원칙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보살핌과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문화 가치 체계에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 보살핌과 보호를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이렇게 안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재활이라든지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또 보호시설 아니면은 요양원 또 요양 공동생활가정 또뭐 양로원 이런 데서 인권 유린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아실현의 원칙은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해주고, 교육적인, 문화적인, 정신적인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아실현 시켜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엄의 원칙은 학대로부터 자유로우도록,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수 있도록, 착취,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우도록 존엄을 지켜주는 것.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주는 것. 나이성, 인종, 민족적인 배경, 장애, 지위 상관없이 공정 대우.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기여 관계없이 평가되도록 존엄의 원칙입니다. 존엄의 원칙. 이 다섯 가지 원칙이 독참자 보존, 요게 이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사항을 보시면, 25쪽에 보시면, 교재 25페이지입니다. 노인 사업의 유형이 나와요. 여기에 노인복지사업의 유형은 등급을 받지 못하신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주로 이제 등급 외의 어르신 못 받던 어르신들에게 이런 돌봄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요양보호사가 이제 연계해 줄 수가 있는 그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안내받는 일입니다. 이제 차후에 저 뒤쪽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재차 언급이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독거노인 보호사업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홀로 계신, 혼자 이렇게 계시는 어르신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건서비스라든지 또 생활보호서비스라든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독거노인, 그러니까 그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이제 거기 이제 군에서 파견을 해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파견해가지고 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 컴퓨터로 이제 늘 확인하고 저 저장해가지고 살피고 거기다가 연락처도 남겨두고 생활복지사 노인 돌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무용고 독거노인 같으면 장례지원도 하고. 또 이제 시군구 사업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그룹홈이죠. 그래서 공동생활 공간을 운영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요 부근에는 아마 아직 잘 안 보일 거예요. 우리 지역 사회 지역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앞으로는 좀 많아질 것 예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문제점이 좀 발견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양로시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룹홈을 같으면은 규제가 많아가지고 어떤 어르신들은 자기가 생활하는 그 물품들을 계속 가지고 다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두고 몸만 가고 간단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그 자기 사물함이 좀 적고 사물 관리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집하고 다르다 또 규제가 많다 이러다 보니까 안 가시려고 많이 해요. 그 이제 그 반대도 있어요. 좀 친구도 생기고 오히려 더 사람 사는 데 더 낫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그 돈 있는 분들 돈 많이 주면은 아주 그 또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무료라든지 또 열악한 것도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타운은 점점 없어지는 측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주택으로 만들어 노인복지 주택을 만든다든지 또 이제 주로 요양 공동생활 가정 아니면 그냥 공동생활 가정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는 상당히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군구와 농림부에서 주고 하는데 세 번째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인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라든지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신체 인지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해가지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 부부가 가구 중에 건강 상태로 봐서 등급 외에 A, B, C로 해가지고 아 이분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했더니 방문 서비스도 하고 치매 지원 가족 지원 서비스도 하고 또 가사 서비스도 이렇게 좀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그런 노인 장기요양 보험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간. 그리고 네 번째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예방센터를 말해요. 학대당한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 보건복지부 시도에 이렇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학대 예방센터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쉼터가 있어요. 학대 예방 전용 쉼터. 과거에는 그 연령 구분 없이 그냥 그 노숙인 쉼터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했는데 학대 노인 쉼터라고 따로 하나 이제 그 쉼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여섯 번째는 무료급식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결식 우려 있는 무료급식을 하는 거죠. 점심 무료급식 아니면 도시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지금 그 지원해주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